제21장 이유와 권위의 순복과의 관계. 거역의 말은 이유로부터 나옴. 사람들이 권위를 거스르는 나타남은 말에 있으며 또한 이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알지 못하면 즉시 비방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비방의 말은 이유로부터 나옵니다. 사람 안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방의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표면적인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내면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유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 사람 다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암은 첫 번째 여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며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는 말은 일리가 있으며 이유도 있습니다. 심중에 두고 말에 내지 않은 것을 이유라 하고 말에 내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거역의 말은 다 먼저 심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심중의 이유는 바로 거역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유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말은 금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있는 곳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이유의 반대나 혹은 찬성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다만 권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역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말에서이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심중에 이미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일 속의 이유에서 구출받지 않으면 말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라당의 사람들과 250명의 수령들의 말에도 역시 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에 있어서 거역일 뿐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너희가 하나님은 오직 너희와만 이야기하신다는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와 같지 않고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로 두 인도자를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배후의 이유와 사상이 매우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유로 충만했으며 이유가 한번 오자 말이 따라 나왔습니다. 비방의 말은 다 이유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역의 역사는 먼저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라당과 250인의 수령의 말 외에 또 다단의 아비람의 말이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말은 고라당과 250명의 수령의 말보다 더욱 낮았습니다. 그것은 고라당의 사람들이 말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그들보다 높았고 그들보다 기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말은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는 유머가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빈정대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너희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에 의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려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는 밭과 고기와 포도원이 있었지만 이 광야에는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말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사람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관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눈으로 본 것을 따른다면 광야는 애굽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지만을 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진합니다. 그들은 내가 우리를 이 불모의 땅으로 이끌어와 우리를 죽이려 하고도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너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고라당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 낮았습니다. 고라당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영적인 일이었지만 다단과 아비람이 논한 것은 물질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거역적인 사람들의 이유와 그들의 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또 내가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한 손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 하느냐? 여기는 광야인데 내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밭과 포도원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본 곳은 광야였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르지 않았고 우리가 나왔던 땅이 이것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주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 대해 감탄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다단과 아비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눈이 없고 이유가 없고 논쟁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행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이유로 볼 때 그들은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유, 생각은 실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와 눈으로 본 것이 다 인정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많은 때 육체의 눈은 반드시 뽑혀져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유를 관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순복의 길에서 앞서가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유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버린다면 밖에 말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심. 나는 약간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권위를 조금 만졌을 때는 로마서 9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이 장의 성경은 다루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한 장에서 이방인이 택하심을 받은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야곱과 이삭을 언급하고 이어서 바로의 반증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마치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야곱은 교활했고 에서는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활한 야곱은 사랑하시고 성실한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뇨?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자 하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자 하면 에서를 미워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두뇌를 사용한다면 줄곧 에서를 위해 의분을 느끼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해 하셨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시고 사람은 그분의 권위 아래 엎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비천하기가 티끌과 같은 사람인데 무슨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말을 읽고서 나는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은혜로 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강팍해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바울의 의미는 바로 이 이유가 충분히 큰 것인가를 묻고 만일 크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에서나 바로를 위하여 의분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어떤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여기까지 읽고서 나는 자신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장의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바울이 응당 하나의 완전한 이유를 말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유를 대답해 주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유와 이론을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힐문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발등상이므로 다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아래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과 서로 논쟁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마주 앉아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 앞에 있는 티끌 위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전에 당신과 의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역사 또한 당신의 찬성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일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는 오히려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의 말을 주지 않고 다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이 길에서 엎드려졌을 때 그는 다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람은 다만 주여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유를 묻지 않아야 하며 이유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유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은 다만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자 하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자 하면 에서를 미워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다만 권위에 근거할 뿐 이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이유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위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유를 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오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우리는 다만 티끌 가운데 엎드리기에 합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발등상까지도 너무 높아서 우리는 감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없으며 그분의 발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만일 이유가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뽑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 강조하건대 어떤 사람에게 이유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온전케 됨은 적어지며 그의 분량도 적어지고 용도 역시 감소됩니다. 장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서 약간의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이유가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만 명령과 권위가 있을 뿐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만 순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 기용여사의 생명을 부러워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녀가 하나님과 논쟁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이유를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위는 이유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 우리가 참으로 빛비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리라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모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이유를 논한다면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복이 나가버리면 경배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과 이유를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댓글 가운데 엎드린다면 이유를 말하는 느낌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없이 다만 순복의 위치에 서기 원합니다. 이유에서 벗어남. 그 외에 또 하나의 공과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힐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고 범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만유 인력으로 인하여 어떤 물건을 낮은 곳에 놓아둘수록 안전하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일수록 안식을 얻습니다. 낮은 곳으로 엎드려진 사람일수록 댓글 가운데 넘어진 사람일수록 안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탁자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실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땅 위에 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수 없습니다. 땅 위에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를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다면 모든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에게 이유가 많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본 것이 적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과 250명의 수령들이 반역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적인 반역이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고라당과 그 250인을 삼키고 나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권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유를 말하고 또한 말할수록 이유가 생겼습니다. 최후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온역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거역 이전에 나오는 것이며 거역의 뿌리는 바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거역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를 반드시 먼저 이유로부터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유의 진을 파함.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은 이유가 견고한 요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복하려면 반드시 이유의 높은 진을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와야 합니다. 5절에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라고 말합니다. 각종 높아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각종의 것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견고한 진을 반드시 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진은 사단이 만든 것이며 이 진 역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견고한 진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올 때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순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단이 건축한 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즉시 묶여버리기 때문이며 생각은 이유의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유가 온 존재 안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유를 적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게 되면 생각은 거스르게 되고 행위와 말이 또한 따라 나옵니다. 만일 이유를 파할 수 있다면 생각은 자연히 주를 순복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단은 바로 생각과 이유를 통해서 당신을 포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굴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많을수록 생각은 더욱 내려놓을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는 다 이유에 있습니다. 그는 공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각 안에 진을 칩니다. 마치 사방을 진으로 포위하여 당신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집안에서 이유를 말하는 것은 자유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바로 철문과 철창과 쇠사슬에 갇혀 그리스도를 순복할 수 없는 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벤 루이스 여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하는 일에서 그녀보다 더 분명하게 본 사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세워지는 것의 여부가 사람의 생각에 어떠함이 있으며 그 사람의 생각이 자유로운지의 여부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자유로운가의 여부는 바로 이유를 제하였는지의 여부에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진을 파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어 영적인 병기로 이유를 파하여 사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대로 이끌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을 때 아주 쉽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일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의 해석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죄를 범하도록 권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이유를 말하게 하고 하와로 하여금 줄곧 생각해 했습니다. 그녀는 선악 지식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다고 느꼈으며 속에서 즉시 그 열매가 먹기에 좋고 또 먹은 후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여 선악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의 문제로 그녀의 생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하와도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마지막 결과가 바로 가서 열매를 따서 먹는 것입니다. 행동은 이유를 말한 후에 나오는 일종의 동작입니다. 하와가 이유를 말한 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것은 이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복의 길에서 이유라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순복의 길에서는 이유의 냄새가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유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 이유가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영원히 순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유는 바로 사단의 진이며 사람의 모든 생각을 가두어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그 가운데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유와 생각은 함께 있습니다. 생각이 포로가 되면 그리스도를 순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자유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영적인 병기로 생각의 이유를 파해야 합니다. 반드시 권위를 만져야 함. 오늘 우리가 말한 순복은 이전에 사람들이 말한 순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고 순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위를 안 후의 순복은 권위를 알지 못하고 순복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권위를 알고 나면 그의 순복의 냄새가 다릅니다. 이전의 순복의 성질은 낮았지만 지금의 순복의 성질은 높습니다. 권위를 만진 사람만이 참된 순복을 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권위를 만졌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다른 일은 자연히 다 해결됩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비방의 말이 사라지게 되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주방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주방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몇 사람 중에서 회의를 열어 순복의 순서를 토론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유와 생각이 다 정복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만 순복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즉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의 몸에서 권위를 보게 되면 당신은 자연히 순복하게 됩니다. 온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로마서 9장에서처럼 말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한 장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많은 이유가 있으며 로마서 6장, 7장, 8장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에는 그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선택과 주권에 있으며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집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이 계신 주이시며 우리는 다만 그분의 권위 아래 엎드릴 뿐입니다. 참된 경배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를 느낀다면 이 높고 낮음 사이의 느낌은 당신으로 하여금 좋은 경배가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을 알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최고의 지위에 계심을 알 때가 바로 우리 속에 가장 그분을 경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면 모든 이유와 패역한 생각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사단의 이유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구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회복의 길을 헛되이 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이유와 거역의 영, 불순종의 생각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